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마지막 절 6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의 자식이 그의 아내에게서 왔으니 그가 아들의 루시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이삭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아멘. 창세기 25장 서두를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75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75세를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25장 서두에 나와 있었죠. 25장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유교적 배경 아래에서 본문을 해석했을 때는 천수를 다하고 기운이 다해 죽었다, 이렇게 한국식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말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었다, 긴 문장 같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사베아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베아라는 단어는 본문의 뜻은 만족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뜻이 되죠. 우리는 유교적 배경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응당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단순하게 장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거죠. 만족함 속에서 죽을 수 있었다. 그럼 복의 대명사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만족함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오래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마지막 그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장 서두에서 밝히지 않아도 될 첩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첩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후회 없는 만족함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끝으로 13년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아브라함은 긴 광야를 걷게 되었죠. 그 가운데 사람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합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를 따르는 그 어떤 삶보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이 17장 1절에 전개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매듭 지으려 살았던 삶의 축척이 향년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25장 서두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향년이 175세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식 사고의 관념으로서는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175년을 이루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분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175년이 되었다라는 걸 밝힌다라고 했죠.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우리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정돈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을 바르게 매듭 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돈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 친밀해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반환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해를 후회하고 또 다시 반성하고 다시 연말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말이 되지 않으면 분위기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어야 드디어 한 해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며 그리고 연초가 되면 다시 결단하며 한 해를 살기를 바라죠. 그럼 우리의 시간 단위가 한 해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초 1초를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시간 단위를 한 해에서 하루로 바꾸어 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은 하루를 사는 존재임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늘 직면하며 그 하루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매듭 지으려 애를 썼던 그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큰 복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내일에 두게 합니다. 더 멀리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단위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단위로 생각하며 살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주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릴 일수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세워나갈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종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 그 왕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의 내용들을 재편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종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 창세기 23장, 24장 그리고 25장은 죽음에 대한 기사니까 23장과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 아브라함인가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였죠. 하나는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이 문제였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가기 애를 쓰고 있는 아브라함,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복이 후회 없는 죽음,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 결혼의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24장 6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했네. 우리는 종이 리브가를 어떻게 데리고 이 땅까지 왔는지를 이제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이 일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죠. 제가 지난 시간 나이 계산을 의도적으로 해드렸죠. 25장의 서두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5장 이하의 사건을 통해 쭉 살펴보면 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15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지금 시간순으로 성경이 배열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종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이삭에게 먼저 보고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대노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24장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조차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중심을 잃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결혼은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날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지금 데리고 온 이 여자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중심을 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하고 아브라함의 의중대로 일을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가서 보고했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종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분노하거나 섭섭해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내가 시킨 일 아닙니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진행한 일 아닙니까? 결과를 내가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일이 보고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에 주목할 때, 결과에 주목할 때 우리는 말씀의 논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눈을 믿게 됩니다. 내가 배제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 시절 경건한 부모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부부가 마노아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되는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기가 그 일에서 배제되었다는 그 시기심, 그 허탈감, 그 공허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정상적인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다시 아내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결코 물러남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간구하며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뭐 때문에 물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였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말라크거든요. 이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힙니까? 기묘자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묘자는 이사야에서 93장에 나왔던 그 기묘자 그 말의 뉘앙스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리라 해석하는데 원문을 보면 다른 뉘앙스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 너는 나의 이름을 몰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몰라. 너는 열심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너는 나를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가 겸손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 문제를 핵심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기에서 만나죠. 자기가 배제됩니다. 사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내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나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기 눈을, 자기 지혜를,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물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큰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퇴장할 때를 몰라서 퇴장할 때를 놓쳐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끝끝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바르게 퇴장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스스로 밟아야 할 계단을 밟고 스스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매듭 지으며 산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매일매일을 말씀 가운데 진리로 삶을 매듭 짓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에 쓰고 모아놓은 재산과 유산이 자식들에게 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서로 원수되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의 논리를 따를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말씀 앞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가치롭게 여긴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가치롭게 여긴 그 말씀 그 자녀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유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끝까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눈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겸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단순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껏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겸손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도 가고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게끔 그 인생을 빚으려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그 삶에 갖추게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어 오십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사막만 떠올리시는데 광야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위롭게 하는 사상과 가치들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함으로 그 광야 가운데 자신을 깊이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시며 여러분 혹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까 설교를 일부 들으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보기에 저는 어디쯤 서 있는 것 같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물으시는 분은 참 겸손한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서 계시죠? 그럼 사람들은요 광야의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광야의 기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거두어 달라 아니면 도무지 나를 깎는 저 사람들을 내 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과 무관한 우리의 요청들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국께서 아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아이를 기다렸던 25년의 시간을 주셨고 동일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20년을 허락하십니다.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다. 야곱과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의 시간.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불임이라는 주제 이외에도 실제로 광야로 내어모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광야에서 머리를 땅에 두고 사는 10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시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러니까 일시키시려고 사람들을 빚어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까? 신론을 배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론을 먼저 배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아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것만큼 큰 오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공생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그 전날 밤,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면 주님 제 위치는, 제 포지션은 어디죠?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그날 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간다. 사실상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하고 똑같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대면하는 이 광야를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 광야는 꼭 고통스러운 일이나 물리적인 압박만을 가하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날마다 대면하며 말씀의 논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대화가 되는 존재로 나아간다면, 앞서 말했던 물리적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참 대화가 되지 않는 인물들 아닙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자기 소견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이 말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사사기에 말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자 인간의 지혜대로 사는 것,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사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나시린들도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왜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믿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정의했죠.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사상을 따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광야에 초입에 계십니까? 광야 중간쯤 계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했던 아브라함이 겸손해졌습니다. 뭐 때문이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경륜에 의지하지 않은 그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가 정확하게 깨달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성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이 땅의 삶만 복받는 것에 치우친다면 뭐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구원, 생명을 결부시켜놨습니다. 광야를 통과함으로 겸손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끔 성경은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100% 가시길 원하시는 광야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시긴 아시죠? 아시긴 아시죠? 그럼 저는 종을 만나면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뜻, 그 자기 필요, 자기의 조그만 그 욕심들이 있을 법한데 어떻게 그런 것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온전하게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종 대단하십니다. 엘리에셀 한번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한 겸손함에 대한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아마 종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전 대단한 게 없어요. 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지고 계시는데, 제가 주인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만 온전히 주님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지,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애지중지 여기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구현하기를 애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400년 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던 자신들의 역사의 전철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더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 애를 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욕 중에 가장 최상위 등급의 욕을 골라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규례를, 기독교의 윤례를, 기독교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자랑과 자기 강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렇게 분노하며 너희가 지옥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겸손이라는 게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지킴으로 오늘까지 모든 교회들이 하면 안 되네. 우리 교회까지 포함되니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명령, 자기 강화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증거로서 그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나의 수하의 사람임을,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라고 기독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설교 중에 나오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산상설교. 산상설교의 핵심은 6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가운데 이렇게 계속 몰아넣습니다. 6장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사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구제죠.
1번 구제. 자, 5절, 6절, 7절 뭐가 나옵니까? 기도.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주기도문을 바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 17절,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금식이 나옵니다. 제자도의 핵심 사상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왜죠? 이것을 자기 강화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여러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자기의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성도를 이야기하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제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제는 개편이거든요. 목사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고는 목사님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기도가 자랑이 됩니다. 자기 강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명령을 뭐 때문에 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생명이 있으니 순종한 것으로 이것을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밥을 하루 안 먹으면 인간이 자기 가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걸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금식함으로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이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을 하루만 먹지 못해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각인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나시린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나시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구현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구제는 뭡니까? 구제가 여러분 11조에서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0의 3조의 개념이거든요. 11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우매한 짓이 11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3을 저금을 해야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침으로 너희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 너희가 내일의 교두보를 너희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 물질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구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10의 3조에 해당하거든요. 이 구제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강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사 여탈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내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의견도 온전한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안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래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첫 걸음이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과 나의 아픔과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나셨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중원구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 유한한 세상인 점 같은 세상을 지나가며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에게 이 영혼에 걸맞는 삶을 주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세 가지의 모든 명령은 자기 부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 강화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믿음 교회와 일반 교회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큰 믿음 교회가 기존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기존 교회가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죠. 그리고 큰 믿음 교회가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세 가지였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들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빠졌다고요? 겸손이 빠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마지막 그 결혼을 정돈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배제되는 그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겸손에서부터 왔다. 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겸손함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남은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보통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요.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려고 광야로 내어 모시는데 하나님 내어 모시는 이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대로 매일을 말씀 안에 매듭 지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신 아버지께 예배하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통과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